시편 39번 메시지 하나님의 선민의 찬양이 그리스도의 특별한 신분을 완성함.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요점에 이르렀습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시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시편 이전에는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말하는 구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편 118편 22절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시편이 다섯 권으로 배열된 것을 상기시켜주고 싶습니다. 시편 제5권은 107편으로 시작됩니다. 제5권에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주된 시편은 110편과 118편입니다. 시편 110편은 승천하여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으로 높여지신 분인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편에는 적절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두 항목이 있습니다. 신의 물이 마시기 위한 것인 반면 이슬은 적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노정에 계셨을 때 그분은 적셔지실 필요가 있었고 또한 마실 것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 자신을 기꺼이 그분께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로 적셔지셨습니다. 자원하여 자신을 그리스도께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를 적시기 위해 아침에 태해 잉태된 이슬과 같은 청년입니다. 우리가 일하거나 경주하여 목마를 때는 이슬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럴 때는 마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뭔가 마실 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이와 같이 편안하게 적셔주는 이슬에 더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길가에 흐르는 신의 물을 마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시편 119편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관련된 많은 구절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시편 119편 이후로 시편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닫힙니다. 특별한 시편인 119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르는 15시편들에 앞서 나옵니다. 이 시편들 후에 우리는 마지막 16시편들을 봅니다. 이 31편의 시편들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발견할 수 없는데 이는 시편 2편으로 시작하여 119편으로 끝나기까지 그리스도가 충분히 우리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메시지에서는 시편 119편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간증과 말씀인 율법의 실제이심에 관하여 볼 것입니다. 8구절씩 22부분으로 배열된 시편 119편의 176구절은 율법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시편의 시작에 있는 시편 2편에서 그 영은 시편 독자들을 율법에서 그리스도께로 되돌립니다. 시편 2편부터 118편까지에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계시 후에 그 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생하고 실제적이고 실행적인 율법임을 나타내고 함축하는 시편 119편을 제시합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예표인 법궤 안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율법의 실제가 되게 합니다. 시편 119편은 율법을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이 시편에서 증거들이라는 단어가 22번 사용되며 증거라는 단어는 한 번 사용됩니다. 이 시편은 또한 말씀에 대해 여러 번 말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초상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증거라고 불립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초상이며 결국 이 초상은 단지 십계명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초상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뭔가를 닫고 또 뭔가를 여는 119편 이후에는 시편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 후에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생활이 승천의 생활임을 가리키는 승천에 관한 시편들을 봅니다. 시편을 알 때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흥미를 갖습니까? 시편을 대할 때 경건을 배우거나 위로를 얻는 데 흥미를 느낍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시편이 경건에 관한 가르침과 위로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사랑합니다. 60여 년 전에는 나 역시 이렇게 시편을 사랑했지만 오늘 내가 시편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나는 시편이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리스도에 관한 충만한 계시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사랑합니다.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대한 사중 기록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들은 시편이 계시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계시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복음서에서는 시편을 인용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인용되었으며 시편 110편 1절은 마태복음 22장 44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시편이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시편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요점들을 상고해 본다면 시편이 그리스도에 대한 특별한 그림을 제시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시편 111편부터 118편까지에 관한 이번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민의 찬양이 그리스도의 특별한 신분을 완성함입니다. 이 그룹의 시편들은 할렐루야 시편들이라고도 부릅니다. 시편 111편과 112편과 113편은 모두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시편들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시편들이며 이러한 찬양들은 그리스도의 특별한 신분을 완성합니다. 이것은 시편 118편이 하나님의 선민의 찬양을 말해내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말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시편들을 상고해 볼 때 이 시편들에 있는 찬양이 앞에 시편들에 있는 찬양과 다르다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행하신 크신 역사를 찬양함. 시편 111편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에 따라 행하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찬양함을 봅니다.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 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4절은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9절에서는 그분이 그분의 언약을 영원히 명하셨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로 인한 그들의 미덕들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찬양함. 시편 112편은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로 인한 그들의 미덕, 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을 인해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스스로 낮추심을 찬양함. 시편 113편은 하나님의 선민이 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높으심과 스스로 낮추심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스스로 낮추심을 모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낮추심은 성육신 하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구절들을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구절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셨으며 그분이 스스로 낮추심으로 인하여 높여지셨음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애굽과 광야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와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와 영토가 됨을 인하여 찬양함. 시편 114편은 하나님의 선민이 애굽과 광야에서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와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와 영토가 됨을 인하여 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거역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그분의 성소와 영토가 되게 하시기 위해 많은 것들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2절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참되고 믿을만하시며 우상들과는 달리 그분의 선민과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풍성히 축복하심을 인하여 찬양함. 시편 115편은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이 참되고 믿을 만하시며 우상들과는 달리 그분의 선민과 그분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풍성히 축복하심을 인하여 드리는 찬양입니다. 이 시편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이 참되지 않고 거짓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사실상 우상들은 실제가 아니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의뢰할 만하지 못하며 베풀 만한 축복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실 수 있고 또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물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건지심과 보전하심과 후대하심과 많은 은혜를 인하여 예루살렘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찬양과 감사를 드림. 시편 116편은 하나님의 선민의 찬양일 뿐 아니라 또한 감사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가운데서 여호와의 전정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으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건지심과 보존하심과 후대하심과 많은 은혜를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모든 열방에게 여호와의 크신 인자와 영원하신 신실하심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함. 시편 117편은 하나님의 선민이 모든 열방에게 여호와의 크신 인자와 영원하신 신실하심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편의 두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시편 118편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드림. 1절부터 21절까지와 27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선민이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1절 상반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29절 상반절에서 다시금 반복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말한 젊은이에게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가리키듯이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주 예수님은 그 젊은이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시편 기자는 거듭거듭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22절부터 26절까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풍성한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에 대해 감사드림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심. 22절 상반절에서 시편 기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말합니다. 26절은 시편 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 예수님은 22절과 23절에 대한 해석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건축자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건축하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거절당하신 모퉁이 돌이셨음을 계시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돌이셨지만 그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주요 모퉁이 돌이 되심. 시편 118편 22절 하반절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퉁이의 머리돌은 또한 주요 머리돌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건축자들인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셨지만 부활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을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서 그리스도는 기초돌로 계시되시고 스가랴서 4장 7절에서는 머리돌로 계시되시며 시편 118편 22절에서는 모퉁이 돌로 계시되십니다. 이 세 종류의 돌들 가운데서 모퉁이 돌이 가장 중요한데 이는 두 벽을 함께 연결하여 하나님의 건축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까지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름이 없음을 말하는 12절의 말씀은 종종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 인용되지만 누가 구주께서 모퉁이 돌이심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구주가 되실 수 없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 우리는 바울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한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계시와 진리와 가르침들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었으며 또한 그분과 함께 부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나거나 하늘에서 그분과 함께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십니다. 그분은 만유를 포함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집회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계시합니다. 시편 118편이 없다면 시편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완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시편 2편부터 110편까지에 걸쳐 계시되며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118편에서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로서 건축자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시지만 하나님께는 존귀를 얻은 돌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와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실 수 없으며 또한 우리와 함께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 그분이 행하고 계시는 모든 것은 그분이 모퉁이 돌이시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모퉁이 돌이신 그분이 구주이심을 보며 에베소서 2장에서는 모퉁이 돌이신 그분이 건축하는 인자이심을 봅니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우주 가운데 유일한 성전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질 수 없습니다. 이 성전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로 건축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에서 우리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을 봅니다.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어떻게 생명 없는 진을 긴 우리가 산돌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산돌이 될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는 많은 것들을 위한 인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심으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며 건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 계시는 시편 기자의 찬양에서 계시됩니다. 종종 시편 기자들이 복합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동안 어떤 것이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로 표출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가 시편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모퉁이 돌이심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거나 주님이 모퉁이 돌이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여, 주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인 모퉁이 돌이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모퉁이 돌이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될 요소와 인자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시라는 것을 들은 후에도 이를 인해 그분께 감사하거나 찬양하는 것에 흥미가 없을까 염려됩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주님의 긍휼과 인자에 대해 낡은 방식으로 기도하기를 더 좋아할지 모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주여, 나의 구원이 되시기 위해 내가 변화되어 주님의 거처로 건축될 수 있도록 그 요소와 인자가 되시기 위해 주님이 모퉁이 돌 되심을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심에 관하여 가장 두드러진 요점은 신약이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신약시대의 교회 건축을 위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구원 안에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영적인 집을 건축하기 위한 산돌들이 되게 하시며 그런 다음 그분이 하나님의 선한 기쁘심을 위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의 변화시키시는 과정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하십니다. 이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며 우리 눈에 기이함. 시편 118편 23절은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신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것과 그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에 일어남. 24절 상반절은 계속해서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날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날에 곧 주의 날에 주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날 곧 매우 특별한 날에 함께 모이기를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권고받음. 시편 118편 24절 하반절은 이어서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권고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집회에 와야 함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올 때 영과 입이 없는 것처럼 침묵합니다. 집회에서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심을 인하여 그분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과 형통함이 주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옴. 25절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호시아로 신약에 있는 호산나의 어원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서 언급된 형통함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그보다 그것은 하늘에 속하고 영적이며 신성한 풍성한 축복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에 묘사된 종류의 형통함으로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성한 축복을 말합니다. 3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되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이러한 축복의 첫 번째 분깃은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고 두 번째 분깃은 아들 하나님께 속하며 세 번째 분깃은 영 하나님께 속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들에 관심을 둔다면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형통함을 누리는 대로 이끌릴 것입니다. 주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심. 시편 118편 26절 상반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것임을 나타냅니다. 사실 그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 번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 오심은 마태복음 21장 5절부터 11절까지에서 언급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뜻하게 환영했던 때입니다. 두 번째 오심.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후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셨으며 오늘날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분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유대인들은 그분을 따뜻하게 환영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42절과 23장 39절에서 시편 118편을 인용하셨는데 매번 그 말씀을 그분 자신에게 적용하심으로써 그 말씀들을 해석하셨습니다. 주님의 해석이 없다면 우리는 시편 118편 22절에는 모퉁이 돌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과 26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씀 또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의 집을 찬양하는 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모든 열방을 축복함. 마지막으로 시편 118편 26절 하반절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기자들이 여호와의 집을 찬양하는 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모든 열방을 축복하였음을 봅니다.